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매우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어디를 공격할지 논의하듯이 북이스라엘은 앞서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서 아합 왕이 아람 군대에게 패배하며 사망한 이후 급격하게 약해졌으며 결국 아람 군대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역과 상업, 교통의 요충지이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북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그들이 약해질 때면 누구나 탐낼 만한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북쪽의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남쪽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북이스라엘 영토가 매우 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이런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어떤 군사력이나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죠.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 결과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엘리사는 군인이나 용사가 아니었지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적절하게 군대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11절에 아람 왕이 불안한 마음에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이 아니냐고 자기 신하들의 배신을 의심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람 왕의 신복 중에는 앞서 군대 장관 나아만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을 파악했던 신복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배경 위에 이루어집니다. 이미 아람과의 전쟁에서 밀리고 기울어져 가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은혜의 불씨를 살리는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 말입니다. 덕분에 북이스라엘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간신히 버티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 엘리사는 누구보다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람 왕은 13절에 엘리사를 잡기 위해 작전을 펼치는 것이죠. 매우 영리한 작전이었습니다. 때때로 사단도 이와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엘리사와 같은 그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교회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들은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우리의 믿음의 귀한 리더들, 그런 중직자들과 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오늘 이후의 스토리, 오늘 열왕기하 이후의 스토리를 보시면 엘리사는 그런 방식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네, 엘리사를 또 우리 자신에게 곧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오늘 본문 6절과 9절과 10절은 엘리사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6절은 물에 빠진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능력, 9절과 10절에 아람 군대가 나아가는 곳마다 미리 알려주는 능력을 발휘할 때 성경은 엘리사를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이 발휘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 곧 은혜의 방편과 같이 말입니다. 일종의 중보자이죠.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의 제자들, 무리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인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의 사역은 일반적인 성도들의 사역보다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역과 흡사합니다. 앞서 4장 42절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자 2장 43절에 100명이 먹고 남았다고 하죠. 마치 신약시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엘리사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역, 독을 먹은 선지자의 제자들 무리를 살리는 사역, 5장의 이방인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오늘 아람 군대에 대한 정보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사역이었죠. 예수님의 사역 역시 한 영혼 한 영혼과 그 제자들의 무리를 살리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에 반면 오늘 본문 5절에 한 사람이 잃어버린 새 도끼는 본래는 이 무기이죠. 누군가를 살해하는 도구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 역시 베어내곤 하죠. 다시 말해 쇠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신기하게도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새 도끼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새가 베어낸 나뭇가지가 도리어 새를 떠오르게 만들고 이 새를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의 삶도 살려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쇠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피 흘리게 만들며 죽음을 부르지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나뭇가지를 이용해 새 도끼를 되찾아 한 사람의 파산을 막고 그의 인생을 살리는 방법 역시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선지자 엘리사는 신약시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은혜의 방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1절에서 7절에 걸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 무리 역시 쇠퇴하고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엘리사와 지내는 초소는 좁았다고 하죠. 하지만 선지자의 제자들 무리가 부흥하고 커졌다는 어떠한 단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엘리사와 함께하는 초소가 좁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이 말하던 그 문자 그대로 그 초소가 좁아서가 아니라 2절에 요단으로 가기 위한 핑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단은 앞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5장 14절에서 나아만이 치유받은 장소이기도 하죠. 2장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2장 15절에 당시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그때가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빛날 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무리는 사실 열왕기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열왕기 하에만 나타나는 그런 한 무리를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선지자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보면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선지자들의 그 사역,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무리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다시 한번 부흥하고 뭔가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요단으로 이동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공동체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장부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겪었던 그 죽음, 그 선지자의 4장 처음부터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의 한 남편이 죽자 그 아내가 이제 홀로 남게 되는 장면에서 4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들이 겪었던 죽음, 그리고 흉년, 먹을 것이 없어서 독이 든 국을 먹는다든지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장면과 같이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 무리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계속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의 사역을 계승하며 나아가겠다고 헌신했던 무리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앞서 게하시는 어제 본문에 나타났던 게하시는 나아만을 통해서 뭔가 물질적인 풍족함을 가져보고자 그 유혹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새 도끼를 빌려와야 할 정도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 무리는 가난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제자들 무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새를 들고 요단에 거처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새 도끼를 잡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은혜의 불씨는 말씀 속에 성령을 통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잃어버린 새 도끼를 되찾으며 아람 군대의 공격을 하나하나 막아내는 그와 같은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